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이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당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대단히 많은 분량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본문이 그렇게 기독교의 주옥같은 교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갖고 1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설교 본문을 갖고 11번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찰스 폴드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본문을 갖고 12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주의하기 위해서 지난 열흘 동안 읽었던 논문과 또 주해집 또 참고 서적의 분량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저도 이 본문을 갖고 두세 달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교리 부분을 잘 공부하셨기 때문에 교리 부분을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너무 깊고 복잡한 그런 담론들 그런 것들도 다 쳐내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요약해서 두 주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시험 드실까봐 두 주에 나눴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주 감격스럽고 벅찬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의 전개 속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미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2장부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표적들이 등장하잖아요. 총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합이 되는지 화해하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들의 책 Book of Signs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표적들은 모두 표적, 오해, 강해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요. 그 표적들의 책은 전부 표적, 오해, 강해의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게 되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이 땅의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고 주님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다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식으로 표적들의 책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적들의 책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잖아요.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시피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 기적은 형식만 남은 죽은 종교인 그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표적이었어요. 그러한 형식과 방법으로서의 인간의 행위는 다 배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만 잔치는 잔치답게 완성이 된다라는 은혜의 복음이 그 표적 속에 담겨 있었잖아요. 표적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해가 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오해하는 인물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혼인잔치의 완성은 절대 인간의 노력과 자격과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표본의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되며 완성된다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강해되어져요. 요한은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니고데모 이야기의 그 강해 부분의 결론을 3장 16절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죠.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중들도 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결론으로 밝혀줘요.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다른 말로 그분의 보혈이 항아리에 채워짐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밝힌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오해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 모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표본으로 등장을 하는 건데,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이 올라갈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진리를 나타내는 표본이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다라는 진리를 나타내는 표본인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인간도 없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종교적 파당에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인이었죠.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여자였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당시의 여자들은 교육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단 말입니다. 대조시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지경에 있었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인구 계수에도 들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킬 평판도 없었던 그런 여자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양극의 대조를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결론인 4장 42절에서 예수는 세상의 구주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수는 부자들만의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는 똑똑한 사람들만의 구세주도 아니고, 예수는 선민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만의 구세주도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은 은혜를 입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릴게요. 제가 세상에 대해서 설명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커다란 두 사람 간의 차이는, 한 사람은 표적을 보고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고요. 한 사람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차이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 측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 인간 측에서 찾아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들이죠. 모든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생을 부어주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린 인간은 절대 하늘의 것을 인식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낙이나 소보다도 못한 인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해리 아인사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의를 한 것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할 때 개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을 하는데 그거는 짐승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라고 써놨어요. 아세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니들은 모른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개, 돼지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그 더러운 사람들을 짐승에게 비교하는 건 짐승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대단히 기분 나쁘죠?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2절에 치우쳐라는 단어는요.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벗어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하나같이 다 길을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요. 그 치우치다, 에클리노라는 그 단어를 139회나 사용을 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얼마나 길을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길을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러한 인간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죠. 53장 6절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는요 그들의 가슴에 그 뻥 뚫린 공허를 메울 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동양에서는 도라고 불렀어요. 도가 무슨 도자죠? 길도자예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서양에서는 그것을 철학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들이 길을 발견했나요? 못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길을 못 찾아요. 인간 스스로 누구도 그 공허를 메울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 도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 밖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의 이성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의 것을 감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간 이성의 절대성을 완전히 깨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들이 선행체계, 지식체계 이런 것이죠. 종교, 이데올로기, 학문 이런 것들이요. 과학, 문명. 그렇다면 인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도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이 길이 바로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도인, 또 도 닦는다 이런 말이 대단한 말인 것 같죠? 도가 사상에서 말하는 도는 바로 이 도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그 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엉뚱하게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 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길이신, 도이신 예수가 찾아온 방법이 아니면 절대 인간이 찾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에 인간은 비로소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밖의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무식하고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부끄러움도 다 잊은 채 메시아를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던 어떤 자에게 전혀 불가능했던 어떤 자에게 길이신 도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버린 거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버려두고 나가서 그 선물을 자랑하는 거.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 뒤에 뭐가 이렇게 붙기를 바라죠. 첨언되기를 바란다고요. 뭐가 붙기를 바라죠? 그렇게 구원을 해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떼부자가 되었더라. 내지는 그 여자 팔자가 확 피었더라. 그 다음부터 만사 형통이 되었더라. 절대 병도 안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붙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아름답고 순결한 복음 뒤에 그런 유치한 것들을 절대 붙이질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불가능하고 더럽고 추한, 그리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뚫고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을 확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게 좋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만사형통, 소원성취, 승승장구가 되더라. 이런 거는 무당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감지한 인간은 그냥 그것으로 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고단하게 사마리아로 가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처지나 상황을 바꿔주러 가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 영생을 주러 가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인간의 모든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를 박살내시고 강력을 파하는 그런 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복과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쌓아서 돌을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을 절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들을, 그 강력을 전부 파해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감격스럽다면 그것 말고 여러분이 또 뭘 달라고 그 앞에서 땡깡을 부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신 은혜의 공로에 의해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입니까? 이건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완전히 무시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바보같이. 어떻게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눈과 귀가 열려서 이제 신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한 회의론자였거든요.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성격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걸 믿고 있다니 저는 그게 기적이에요. 무슨 다른 기적이 뭐가 필요해요? 암덩어리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저는 제가 그걸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다리를 꼭 붙들고 있다라는 이것보다 큰 기적을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셨다면 그게 아마 기적일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무덤의 자리에서 무덤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왔을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인들은 코웃음도 치지 않는 그러한 도를 따라 우리는 묵묵히 그러나 기쁘게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도를 찾았으니까, 아니 도가 찾아오셨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교의 최고봉의 인물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4장에서 시내산 모세언약 체계의 최하 골짜기인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자격과 열심도 보태질 수 없고 또 그러한 것들로 방해되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인간 측에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가 찾아오셔야 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1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복음이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갖고 전개가 되는지 보세요. 3장 말미에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기억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된다 라는 말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그 십자가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흥함인 그 십자가와 관계된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자신의 쇠함인 순교로 보여줬어요. 직접. 기억나세요? 흥함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흥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흥함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의 흥함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흥함과 관계된 자로서 이 땅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의 쇠함 순교였어요. 자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흥함인 그 십자가의 대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쇠함인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누군가의 흥함을 위해 계속 쇠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높아지자 예수님은 황급히 그 높아짐의 장소에서 떠나신다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인기가 높아지는 자리에서 계속 떠나시죠. 도망가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쇠하여짐으로 누가 흥해지게 돼요? 누가 흥해지게 됩니까? 여러분과 성도와 하나님이 흥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쇠하여짐이 극도에 달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예수님의 흥함이라고 여겨주신다니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십자가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쇠함이 뭐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그게.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고집, 원한 성품 이거 죽여가는 게 뭐예요? 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문득문득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쇠하는 것도 기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흥함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쇠해지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흥함인 십자가를 위해 그 십자가의 완성, 그 십자가가 완전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쇠함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당하면서도 허허 웃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런 힘도 없는 얼간이들, 그래서 손가락질 할 거라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져주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해 져줄까 이런 게 아니라 더 밥줘 아주 반 죽이잖아요. 그러면 져주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때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쇠함이라니까요. 어떻게 저 인간이 이 상황에서 그냥 당하고 있지? 그게 쇠함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었구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십자가,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본문 1절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시는 이유를 굳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인기가 요한의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힐까요? 예수님이 왜 유대를 떠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세례 장소에 세례 요한의 세례 장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된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결례에 관한 변론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결례가 뭐라고 했어요? 정결 예식.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뭐예요? 물에 닦는 거죠. 세례를 그들이 정결 예식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세례가 더 효과적이고 나은 것인가를 궁금해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곳에 더 많이 몰려든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무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례에 대한 옳은 견해가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세례와 세례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는 둘 다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이나 제사나 그런 형식과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정결 예식, 율법의 하나, 율법의 행위의 하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께서 지금 깨고 계신 건데 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아리가 비어있는 형식뿐인 죽어있는 잔치집, 그 잔치집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지를 떠나신 거예요. 온갖 형식과 방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교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으로 확실하게 규정지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유대와 바리새인들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를 떠나시면서 갈릴리를 목적지로 삼았다라고 또 굳이 밝히죠. 예수님의 행로를 잘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혼란케 하시고 유대의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는 아무렇게나 선택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갈릴리가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는 구원과 거리가 먼 이방 땅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명이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죠?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내용을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 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죠?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이방의 갈릴리를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반드시 must 그렇게 하셔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문 4절에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번역이 된 디에르케스타이는 태가 수동 디포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리로 가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으로 복음을 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일들은 사도들이 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을 끌고 가시면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선교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을 때 그들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도 fine,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가? 여러분의 거룩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그래서 쓰시는 거지. 여러분의 돈이나 능력과 시간을 하나님이 빌려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맞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바람에 거기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일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흩어졌다 그래요?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대요. 여기에서도 흩어지니라라고 번역이 된 디에스파레산이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시죠. 가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강제로 그에게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수동태로 흩어가셨다니까요. 선교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옛날에 선교 헌금 얼마 했잖아요. 내가 매년 단기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이따오 소리를 그 앞에서 할 수 있겠냐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공로는 전부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집 그것만 갖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한 인간들은 전부 가짜예요. 100%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안 자는 절대 그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택해 놓으신 주님의 백성을 찾아서 사마리아로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열정이 얼마나 깊은지는 6절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행로에 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너무 피곤해갖고 우물 곁에 펄썩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6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6시에 물을 길러 나올 자기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피곤하여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셔야 할 만큼 아주 바쁘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제가 과거에 대학교 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엉엉 울었었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그분이 안쓰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가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를 만나겠다고 고단에서 우물가에 철썩 주저앉을 만큼 열심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뭘 요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찾아오겠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부 그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열심 앞에서 여러분이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고두심 씨가 주연했던 엄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별로 히트를 못 친 영화인데 그 엄마가 어지럼증이 있어서 차를 못 타요. 자전거도 못 탑니다. 근데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천리 밖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걸어갑니다. 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 늙은 엄마가 걸어가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차를 못 타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갖고 이 복된 생수 줘야 되니까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갔어요. 유대 땅이 여기 있고 갈릴리가 여기 있고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어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3일이면 가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돌아가면 6일이 걸려요. 그런데도 일로 안 갔다니까요, 꼴통들이. 그들을 개, 돼지 취급했다고요.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여러분 설명해드렸으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했죠. 근데 아수르는 혼합정책을 쓰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아수르로 끌고 가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또 딴 지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했단 말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죠? 볼까요? 17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앗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혈통과 종교가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우상을 합해서 사마리아 교라는 이상한 종교까지 만들었고 그래도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이 절대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든. 그러니까 아예 그 땅을 밟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혈통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게다가 남유대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혈통을 잘 지켰다고요. 더 의기양양했죠. 우리는 지켰는데 니네들은 왜 못 지켰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오죽하면은 남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돕겠다고 다 나섰었는데 남유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이 개돼지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방해를 했어요, 오히려. 성전 짓는 데다가 부정한 시체들을 막 깔아놓기도 하고 건축 재료를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는 원수였어요.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그 집 자식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어요. 무섭죠. 사마리아 사람을 내 집에서 하루 재우면 내 아들이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그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은 걸로 간주를 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돼지고기가 맛있는 걸 먹어. 유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잖아요. 아이바노라는 소설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싸울 때 도저히 유대인을 못 이기게 되면은 돼지고기를 갖다가 유대인들의 얼굴에다가 확 디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돼지고기를 부정한 걸로 여겼다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은 걸로 간주를 해갖고 징벌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었을 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던 그릇도 쓸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요. 주님은 그 땅으로 가신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찾기 위해 그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서둘러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제6시, 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어요. 중동지방은 낮 기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이 낮에는 물길로 안 나오죠. 밤에 나온다고, 저녁 무렵에. 이 여자 혼자 낮 12시에 물들어 나온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여자는 자기 마을 사람에게조차도 부정한 여인으로 따돌림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여튼 시내산 모세 언약 체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 여자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 랍비는요, 대낮에 길에서 여자를 만날 수도 없었고 여자와 대화를 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와 길거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먼저 말을 거셨어요. 여자도 그냥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도 그냥 여자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따돌림 받았던 부정한 여자. 그 여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바로 그 여자였다니까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니들이 바로 그 여자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난 게 있습니까? 그 여자보다? 주님이 만드신 무대장치를 보세요. 만일 주님의 제자들이 곁에 있었다면, 하나라도 곁에 있었다면 주님은 그 여자와 오랜 시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몽땅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보통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다 가요. 한두 명이 가고 나머지는 쉬는데 그때는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무대장치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구해갖고 왔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일부러 그 땅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당도하신 그 수가라는 마을의 이름, 지명에서 이미 힌트가 되어 있었어요. 5절을 보시면 수가라는 곳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5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요. 수가는 야곱이 세겜의 추장 하물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세겜 땅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있는 동네였어요. 수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수가라는 뜻이.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수가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보시면 더 놀라워요. 창세기 33장 18절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분명 야곱이 은 100개를 주고 샀다라고 나오죠? 야곱이 사서 자손들이 그냥 공짜로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샀다라고 나와요. 근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33장에서는 돈을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48장에서는 칼과 활로 빼앗았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빼앗았다라는 말은 뭐 산적처럼 강도처럼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탈취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게 샀으면서도 그것을 원수들의 손에서 어떻게 지켰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어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속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무대 장치였던 거예요.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키고 우물을 등장시키고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주님의 이 요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분명 주님은요 31절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을 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먹을 걸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주님이 왜 그 여자에게는 물을 달라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료와 양식이 있다라고 하신 그분이 왜 이 여자에게는 물을 달라 그랬을까요? 주님은 지금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물을 그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시기 위해 물을 달라라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어디로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오랜 기간을 외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복식이나 외양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9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러자 주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생수의 이야기로 끌고 가십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생수라고 번역이 된 휘도르는요 흐르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휘도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깊이 100피트에 고여있는 오아시스예요. 그 여인 앞에는 지금 100피트 깊이의 우물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막의 어디에도 그 오아시스인 우물 이외에 흐르는 물이 없었어요. 여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흐르는 물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흐르는 물을 나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실없는 남정네의 농담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10절의 이야기에서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도 넌지시 암시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주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예, 이게 바로 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대뜸 이곳에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해요. 중동지방의 오아시스에는 항상 물 기를 그릇이 있었어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물 깃는 그릇.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물 깃는 그릇이 없다고 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는 그릇은 유대인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 깃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를 육신적인 해갈을 해줄 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의 우매함이 여기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을 육신의 거듭남으로 오해를 해서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이 세상의 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주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세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주일날 찾아봤죠? 그 생수의 강은 뭐다?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7장 38절 그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죠? 그러나 우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 파놓은 우물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교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도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최하 골짜기인 사마리아 여인도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부터 저 아래까지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지식과 명예와 도덕성과 부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러한 우물물로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유대교의 대표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뭘 보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Scrap everything you've done, Nicodemus. 그랬다고. 다 갖다 버려라 그랬다니까요. 네가 갖고 있는 건 어디에도 소용이 없어. 어디에도 도움이 안 돼. 다 갖다 버려라 그랬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구약의 율법체계를 상징하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을 축여줄 거라 생각했어요. 왜 그 야곱의 우물이 구약의 율법체계를 상징하는 것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의 그 체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그런다고요. 너에게는 생수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하다. 생수는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갑자기 당신이 말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한번 줘봐요 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문답 같죠. 무슨 이런 질문 대답이 있어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다니까요. 여인은 갑작스런 주님의 질문에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의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폭로해버리신 거예요. 주님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이후에 끊임없는 목마름에 시달려왔어요. 왜?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슴 한켠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목마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명예, 돈, 섹스, 알코올, 여러 가지 집착과 중독으로 그것들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해결이 안 돼. 계속 목이 말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많이 안 벌어봐서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들춰내신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 남편이라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단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정작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생수였는데 그 여인은 이 세상의 힘을 의존하여 자꾸 자기를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중독시켜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진짜 목마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지금 그 남편으로 하여금 네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 남편 말고 진짜 남편인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네 목마름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갑자기 생수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 데려와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도 돈, 명예, 가정의 행복 이런 것으로 지금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책인 야곱의 우물과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해갈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제 진짜 남편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돈과 명예와 도덕성과 종교 행위 등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신랑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정한 여인에게 신랑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창녀 고멜에게 호세아가 찾아와 청혼을 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는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물가는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났던 곳입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만났던 곳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이 어디죠? 우물가예요. 창세기 24장 보세요.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죠. 창세기 29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죠?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예요. 우리의 대표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제 진짜 남편,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그녀를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라는 배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그러죠. 그 남편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물가로 우리를 신부로 맡겠다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더러운 자로 서 있는 우리에게 남편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남편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원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불언천리 그녀를 찾아 사마리아까지 고단하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녀를 구원해내시고 그녀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죠. 주님은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버림받으심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이제 영원히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우물을 파고 계시나요? 명예의 우물, 부의 우물, 쾌락의 우물, 그런 것들이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열심히 그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이 세상을 남편 삼아서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나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 우물을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우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터진 우물인 거예요. 다 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당에 와서 그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지 절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수는, 여러분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의 선물인 영생으로만 행복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의 우물은 뭐가 돼야 돼요? 구원의 우물이어야 된다니까요. 돈의 우물, 명예의 우물, 쾌락의 우물이 아니라 구원의 우물물,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우물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 되니까요. 그 우물이 아니라 나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우물. 그 우물만이 너희들을 해갈시킬 수 있고 너희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눈을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우물이 아닌 구원의 우물로만 기뻐하는 진짜 성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놓은 우물들을 때때로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놓은 건강이라는 우물을 때때로 뭉개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놓은 명예라는 우물을 때때로 뭉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놓은 돈이라는 우물을 뭉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우물 없고 예수라는 우물물만으로 너 진짜 기뻐할 수 있니? 그럼 너 진짜야 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자로 지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실력자가 되었을 때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선생처럼 하나님이 부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은 자식한테도 땡전 앞을 안 물려주고 아주 검소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사회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갔습니다. 자식들이 똑같이 수백억의 재산을 또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한 실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니까 잘 쓸 거니까. 부자 되고 싶으세요? 실력을 키우십시오. 명예를 얻고 싶으십니까?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복음에 깊이 젖어들게 되면 그도 저도 아니고 예수로 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까지 그 필요 없어요. 다 새는 웅덩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어떤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에게 매달려 있습니까? 지금? 진짜 남편, 진짜 우물 의지하여 그것으로만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